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구원 역사적인 유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께 내어버림을 받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 전체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일컬음 받던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또한 어떠한 모습인가 보여주셨습니다. 1장과 2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판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 말씀에 구약의 말씀으로 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가를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래서 결론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는데 철저하게 실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과부터 4장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경력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않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 구약의 그 모세 지도 아래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 4장 2절 말씀 보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와 같이 우리도,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우리들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구약에도 이 사람들이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의 40년 그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는 또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스무 살 이상으로서 세임을 받았던 숫자에 포함되어졌던 사람 중에는 딱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어떤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스무 살 이상으로 인구 숫자의 그 셈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일까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광야에서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읽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리고 시편에도 모세의 시가 나오는데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쓴 거를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구약의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모세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는 꿈에서 이상으로 환상으로만 보여줬지만 내가 모세하고는 얼굴을 대면할 만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조차도 율법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서 죽었지만 모세는 그곳에서 죽음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율법, 옛 언약의 중보자인 나까지도 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증거하는 이 율법에서 보여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없음을 증거하며 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은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죄인이다. 당연히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이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다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 지은,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죄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죄인인 것은. 왜요? 죄 아래 있으니까 당연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죄인인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죄만 짓고 사는 줄 아느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왜 다 이렇게 다 죄만 짓고 사는지 아느냐? 우리 모두 다가 다 죄 아래 놓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어떤 사람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사탄도 죄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도. 사탄도 분명히 죄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이 아래에서 헤어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놓여있는 우리가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 아래 놓여있는 이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들을 해방해 주실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될 3장 21절부터 26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해방하실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럼 이 복음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7절까지 그 다음에 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면 안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우리가 어떤 죄 아래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지독하고 악하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의 영적인 형태를 보았느냐 상태를 보았느냐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21절부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왜 우리가 죄 아래 있는가를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그다음에 53편 1절부터 2절까지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에 아무도 없다 계속해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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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저희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힘으로,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증거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뻔합니다. 뭐요? 계속 노입니다.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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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하나님이 너무 철저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를 더 붙여줘. 당연히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됩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인들이 듣고는 그래 맞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주의 능력, 뭐 주 하나님 뭐 이래 가면서 막 열심을 북돋아두고 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아, 성령 하나님 내가 이거 조금만 이렇게 버텨주시면 내가 안 넘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은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이 더러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왔을까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려고 했으면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뭐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응애응애하고 뭐 이렇게 자라는 기간 통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한 30살짜리로 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3년간 딱 화끈하게 공생애를 사시고 복음 전하고 십자가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30살짜리로 오시면 완전한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엄마의 태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왜 아담과 하와는 되는데 예수님은 안 될까요? 예수님도 30살짜리로 하나님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구태여 잉태되는 순간부터 오셨냐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 보니 다윗이 뭐라고 회개 기도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됨이. 우리 인간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아니 잉태되는 그게 뭐가 뭘 했다고요? 근데 잉태되는 그때부터 죄 아래 놓여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안 보이네? 있어요? 이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쁠까? 그쵸? 그래서, 이야, 정말 이너센하다 그러죠. 뭐가 이너센해? 얘도 죄인인데, 미안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귀한 애기도, 그 다음 말은 조금 심하니까 안 할게요. 제한, 그리스도는 해가 안 되는 말이니까. 예수가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리고 갓난아기로 태어난 모든 우리 삶의 전 과정을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 자리에 가셔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 주신 것입니다.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 주시고 어디까지요? 무덤에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요. 썩어없어 썩어진 시체의 냄새가 나는 그곳까지 나를 대신하여 들어가셔서 그곳에서도 나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게 전혀 가능성이 없기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주시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주신 겁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무덤의 자리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내 삶의 전 과정에서 얻으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해 주시지만 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10,000불이 필요한데 지금 한 7,000불 있어. 그러니까 3,000불만 좀 도와줄래? 내가 지금 힘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70%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30%는 못 지키겠어. 성령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요거를 좀 다 채우게 해주십시오.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완전하게 나를 위하여 살아주셨습니다. 내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힘이 없어서 같은 말이긴 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작아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이루심을 정말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른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살 만한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도와주심을 기도한 그 기도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20절까지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20절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내가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올바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올바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랍니까? 저들이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을 주셨다라고 갈라디아 3장에 말합니다. 저들의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예를 이미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창문 사이로,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면은 그 방 안에 있는 먼지가 어떤가를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이삿짐을 날랐기 때문에 아침에 브라인드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그 속으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삿짐을 날랐으니 먼지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냥 파삭.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 테이블에도 먼지가 수북합니다. 하, 내가 밤새도록 이거를 마시고 살았구나. 이것을 마시고 잤구나.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것이 없을 때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자기 멋대로 살아도 괜찮을 걸로 알아요. 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 멋대로 삽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쫙 들어올 때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나의 모습을 보면. 근데 빛이 이만큼 들어오면 내 죄도 이만큼 보입니다. 말씀이 점점 들어와서 나의 전체 모습을 바로 비춰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와서 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완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었으니까 가서 부끄러움이 없을까? 너무나 그 모습을 바라보니 나의 그 죄악된 모습 앞에 그냥 어쩔지 모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까? 어느 쪽일까요? 그러면 천국에도 죄책감이 있다는 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나를 안아주시며 내 머리에 생명의 멸루관을 쓰여주실 때 우리는 그 멸루관을 벗어서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멸루관을 내 머리에 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아버지와 어린 양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것 때문에 아등바등 하면서 우리의 모든 바람이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것에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참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서 있는 나의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참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하루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주님의 삶 안에 우리를 참여시켜주고 계심을 바라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 더 이상 아닙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가치가 없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는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분명히 선이 무엇인 줄 알고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성인물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 우리 입은 그랬었습니다. 우리 혀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은 평강의 길이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분 정말 우리가 너무 높이 보는 분을 보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앞에 경외함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드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되었으니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더 이상 이 저주의 말씀들이 이 놀라운 정말 이 비참함의 말씀들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 이 구원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해 주.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